에스겔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사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깨닫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동안 제가 여러분께 그 죄에 대해서 숱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그 죄에 대해 그 어떤 이해를 하고 있는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그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들을 좀 주의 깊게 제대로 좀 잘 들었다면은 이 성경서 말하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는 그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 현대교회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죄에 대한 이해부터 이 성경서 아주 많이 어긋나 있는 그러한 그 실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그 죄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무관심해 버리고 또 죄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도 좀 무지하고 오히려 그 죄의 깊숙한 본질로 볼 수 없는 그러한 그 겉의 것에만 신경을 아주 쓰고 있는 그런 그 실정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의 죄의 실상이 뭐냐 그걸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자신의 죄의 실상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니까 나는 그런대로 좀 괜찮고 문제없는 또 착한 사람으로 내 스스로 내가 그렇게 인정을 해버리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죄로 규정하는 것을 어떤 그 행동들을 보면서 죄로 규정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스스로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나는 괜찮은 사람, 별 문제가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여기다 보니까는 또 뭐가 없냐면은 하나님께 어떤 회개할 이유를 또 찾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뭐가 있는가?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회개할 행동을 한 것이 없다. 이런 식이 되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껏 회개한다고 해봐야 하나님 내가 욕심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죄를 못했습니다. 또 이러한 그 통속적인 그런 말만 하고 끝나버리는 또 이런 경우도 사실 또 많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두고 우리가 회개라 이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런 말들이 말 그대로 끝나버리기 쉽상이고 또 진심으로 우리가 세상에 욕심내지 않고 살려고 발부둥치는 그러한 모습은 또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과연 뭐가 하나님이 중요하게 다루시는 죄의 문제냐 그걸 이 시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 이것을 좀 잘 들으시고 우리의 죄의 실상이 뭔가 하는 것을 좀 깊이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다루시는 죄의 문제 이걸 우리가 다윗의 죄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다윗의 죄를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기 위한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이지 않습니까?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가지고 그 죄를 책망을 하는데 그 다윗의 죄를 지적을 하고 책망하는 그 방법이 좀 뜻밖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죄를 지적하려면 당신 왜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그 직접적으로 그 죄를 드러내면서 이건 잘못이야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와가지고 어떤 직접적인 방식으로 당신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세요. 뭐 이렇게 말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지금 나단 선지자가 하는 방식은 가상적인 사건을 하나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이걸 어떻게 하랍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다윗에게는 실제 사건이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말을 내놓고 다윗에게 그것을 묻는 것이죠. 당신 어떻게 할래?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왜 이런 방식으로 다윗에게 그 죄를 지적을 하고 있을까? 왜 이런 방식을 하고 있을까? 이것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그런 필요가 있어요. 쉽게 하려면은 당신 이런 죄 지었습니다. 회개하세요. 이게 가장 쉽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하면 다윗도 퍼뜩 아 이런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퍼뜩 알아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빙 돌려가지고 어떤 가상적인 사건을 만들어 어떻게 할래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은 또 자기 죄인지도 모르고 화를 벌컥 내면서 야 그 죽일 놈이다 말이지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 나단 선지자가 그 이러한 방식으로 다윗에게 다가올 하나의 그 효과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당신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나온다면은 다윗은 쉽게 아 그렇구나 내가 이런 죄를 지은 깜빡 잊고 있었구나 이렇게 쉽게 인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다윗이 자기 죄를 인정을 하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끝나버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정작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식의 회개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고 원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바로 이거라 그것입니다. 우린 쉽게 회개 그러면은 네 잘못된 행위를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그럼 회개 끝. 뭐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식을 원하고 있지를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단 선지자 그런 가상적인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얘기할 때에 다윗은 왕이거든요. 왕은 재판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재판관으로서 그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는 다윗 자기 얘기인데 자기 얘기 다윗이 그걸 눈치를 채지 못하고 나단이 말하는 가상적인 사건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죽음 마땅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다윗이 그 사건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죽음 마땅해 이렇게 나오는 건 결국 누구를 향한 책망이 됐거든요 그 말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책망하는 그러한 결과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깨달았을 때에는 아 내가 바로 이렇게 악한 죽일 그러한 인간이었구나 그것을 발견케 되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이 얘기한 가상적인 사건은 바로 그러한 것을 노리고 있다. 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나단 그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해 버린 것. 그걸 듣고는 분노하는 것. 근데 이러한 얘기에 분노하는 건 우리도 얼마든지 분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자가 가난 괴롭힌다. 그럼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굉장히 분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자가 아니니까 자동적으로 가난자의 편에 서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분노는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했을 다윗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결국은 자기가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나중에 가서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기의 죄를 아는 것보다도 자기의 죄의 깊이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께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죄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죄의 깊이를 모르니까 죄를 가지고도 서로 비교하고 따지는 것입니다. 너는 이 정도 큰 죄를 지었는데 나는 이런 작은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당신보다는 좀 나은 사람이 아니냐. 이런 식의 비교. 그리고 죄를 가지고도 차별해버리는. 그러한 그 모습을 얼마인지 드러낸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죄의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만 알면 된다. 내가 죄인인 것만 알면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 하기 쉽지만은 그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죄인임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인데 내 죄의 깊이가 어디까지냐? 그걸 아는 건 더 중요한 문제라 그 말입니다. 근데 죄인은 아는데 죄의 깊이에 대해서는 무관심해 버리기 때문에 죄인 죄인 하면서도 죄인다는 모습은 갖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단이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당신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를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알려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윗의 죄의 깊이를 보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상적인 그러한 사건을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설사 다윗이 죄를 알아탈지라도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걸로 그쳐버리는 것. 이것을 원치를 아는 것입니다. 현대교인에게는 바로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주일 내가 못 지켰습니다. 야, 내가 참 기도에 게을릅니다. 뭐 이런 것들을 두면서 죄인이다.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가 그것 때문에 죽어야 될 존재라. 이렇게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주일 안 지키고 기도도 못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이는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자꾸 나가는 것입니다. 뭐 사실 성경은 주일 안 지켰다 안 지켰다 해가지고 죽어야 될 죄인으로 규정하지는 않아요. 결국에 뭐냐면 죽어야 될 죄가 무엇인가를 모르면서 엉뚱한 것만 죄라고 여기고 있으니까 결국 죄인이다 하면서도 죽음 마땅한 나의 실체를 보지를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있는데 뭐가 없냐? 죽어야 될 죄인은 없는 거예요. 이상한 거죠. 죄인은 있는데 죽어마땅한 죄인은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죄는 뭐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다윗에게서 어떠한 죄를 보십니까? 여러분이 다윗을 재판하는 판사라면 다윗의 제목으로 뭘 말을 하겠습니까? 십계명대로 하면은 6계명 범했죠. 살인치 말라. 6계명 범했고 다음에 또 몇 계명 범했습니까? 10계명 범했죠. 내 이웃을 집을 탐내지 말라. 그 안에 이웃의 아내도 탐내지 말라는 그게 조항이 있습니다. 십계명 범했다 그 말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간음하지 말라는 그 계명도 범했죠. 결국 우리가 어떤 쉽게 다윗에게 쉽게 볼 수 있는 죄는 바로 그 정도의 것들입니다. 6개인 범했다 몇 개인 범했다 이 정도의 것들인데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가상적인 사건을 보면은 그 사건에서는 뭐 다윗이 살인했다는 그 모습이나 어떤 이웃의 아내를 탐냈다고 하는 그러한 죄가 사실 그 나단 이야기는 나오지를 않아요. 자, 나단이 말한 가상적인 사건 다시 얘기해 보십시다. 양과 소가 많은 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데리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행인이 부자에게 찾아옵니다. 부자는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그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것을 아끼기 위해서 가난한 자에 있는 걸 빼앗아가지고 자기한테 온 행인을 대접했다. 그 얘기란 말이죠. 결국 내가 율법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자 그러한 얘기가 나단 선지자 얘기입니다. 자 그 이야기에서 살인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등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또 어떤 이웃의 아내를 탐내 가늠하는 그런 얘기도 나단선이 얘기는 나오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물론 그 뒤에 7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나단선이 다윗을 책망하면서 우리아를 죽인 것과 우리 아내를 빼앗은 여기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지만은 그 역시 살인과 또 남의 아내를 빼앗은 그 행위만 두고 지금 판 그 책망하는 사실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행위가 문제가 아니고 그 뿌리가 문제입니다. 그 본질이 문제라는 거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남의 아내를 빼앗은 행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가 있기는 인간의 본질이 뭐냐? 그 속 깊이 내려가 보자 그 말입니다. 인간의 어떤 본질에 의해서 남의 아내를 빼앗게 되고 살인을 하는 그런 행위가 나오게 되느냐? 그걸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건 상당히 수준 높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죄의 본질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나는 남의 아내를 빼앗은 적이 없다 그러면서 마치 내가 다윗과 같은 그런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여길 수는 없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걸 성경이 노리고 있다는 얘기죠. 어느 한 사람도 죄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 죄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임을 선언하기 위해서 성경이 하고 있는 작업이 뭐냐면은 죄의 본질을 자꾸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땐 살인도 안 나오고 남의 아내를 빼앗은 얘기도 안 나오지만은 살인과 남의 아내를 빼앗은 그 행위의 본질을 오늘 본문이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한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냐면은 3절이 사실은 좀 본문에서 중요한 거예요. 3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쉽게 말해서 그 작은 암양 새끼가 그 가난한 자에게는 뭐 애완용을 지나쳐서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여겼다 그 말입니다. 뭐 요즘에도 뭐 그 어떤 개나 뭐 이런 동물을 자식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난한 사람도 그 함께 자고 함께 같은 상에서 암양 새끼를 먹이고 그냥 그렇게 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노 양 새끼를 갖다 하면 더럽게 수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사람 입장에 보면 자식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집에도 개새끼 한 마리 있는데 이불 속에 들어가잡니다. 그걸 두고 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얘기가 나오나. 가난한 자에게는 암양 새끼 하나인데 그러니까 그냥 암양 새끼 하나가 아니고 그 암양 새끼가 주인에게 얼마나 귀하냐. 자식이다 그 말입니다. 자식이다. 딸처럼 여긴 양이었다. 주인과 자식이 먹는 그것을 함께 먹으며 자란 양이었다. 그런 양이란 말이죠. 자, 그러한 양을 부자가 빼앗아 가지고 행인을 대저해 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양을 빼앗긴 가난한 사람은 부자에 대해서 분노가 크겠습니까? 아니면은 자식 같은 양이 자기에게 사라져 버린 슬픔과 아픔이 더 크겠습니까? 뭐가 더 클까요? 뭐가 크겠어요? 실감이 안 납니까? 여러분 자식을 어떤 사람이 차로 치어 죽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죽인 자에 대한 분노가 더 큽니까? 자식이란 슬픔이 더 큽니까? 그것도 모르겠습니까? 안 잃어봐서. 아마 자식을 잃은 슬픔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이 가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같은 암양을 잃어버렸다는 여기에 대한 슬픔과 아픔이 더 클 거란 말이죠. 분노는 그 다음 얘기라 그 말입니다. 자, 나단은 왜 그냥 암양 새끼 한 마리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자식 같은 딸 같은 양을 빼앗긴 것으로 그렇게 말을 할까 그 말입니다.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뭘 강조가 있을까요? 부자에게 자식 같은 양을 빼앗긴 가난한 자의 아픔과 슬픔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빼앗겨버렸다. 부자는 빼앗아갔다. 도둑놈. 이게 아닙니다. 빼앗긴 자의 아픔과 슬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나란 이야기는 부자의 어떤 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기 것을 아끼기 위해서 타인의 아픔과 슬픔을 도외시해버리는 것. 그것을 지금 중요하게 드러내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타인이 뭐 슬퍼하든 말든 그 마음이 아프든 말든 내 것만 아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자의 사고방식이었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악의 본질이고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다윗의 죄였다 그 말입니다. 결국 다윗이 살인하고 남의 아내를 빼앗은 그 죄의 그 속에는 타인의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 도의시해버리는 것. 그리고 자기에게 좋은 대로 행동해버리는 인간의 본질, 그 악한 성품이 그 속에 숨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다윗은 나단 이야기가 자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 눈치를 채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뭐냐면은 나단 이야기는 겉만 보면은 부자가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자기 이야기라는 것을 전혀 눈치를 못 챈다 그 말입니다. 왜? 나는 부자의 남의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은 적이 없다 이렇게 여기고 있거든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이야기들이 바로 내 이야기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경우가 허다갑니다.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로 내 얘기라는 것. 이걸 눈치를 못 채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 죄의 본질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나단 이야기를요, 다른 방향에 생각해 보면은 바로 내 자신이, 우리들이 내 것을 아끼기 위해서 가난한 자의 아픔에 대해서는 도외시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지적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은요,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웃의 안위를 탐내지 말아라. 그건 이웃사랑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내고 빼앗았을 때에 그 남편을 아프게 하는 것이 그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이처럼 이웃을 해롭게 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생각하는 그것을 악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것이 바로 그 본질이 뭐냐면은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의 아픔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행동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아를 죽인 것도 살인죄다. 단지 그걸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역시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의 슬픔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체면 지키기 위해서 행동해버리는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 앞에 11장 26절에 보면은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바세바가 남편을 배신한 게 아니었거든요. 왕의 권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바세바에게 남편의 죽음은 슬픔이 아닐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오면 다윗의 죄는 어떤 아내를 여자를 빼앗았다 살인죄다 이러한 제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의 아픔 타인의 마음 타인의 슬픔 이런 것들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좋은 대로만 자기 욕심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죄다는 것으로 규정이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크게 보시는 악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죄의 본질에서 과연 누가 나는 자유롭다고 나는 아니라고 큰 소리 칠 수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들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만약에 다윗의 죄가 살인죄다, 남의 아내를 빼앗은 죄다 이렇게 규정해버리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윗 같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행위를 하지 아니했으니까 난 아니다 이러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라는 선지자의 말에 담겨있는 다윗의 악함에 대해서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게 자기보다 남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며 산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가령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은 불쌍하다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마음이 또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있다 해가지고 내가 내 이익을 포기한 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남아시아 쪽에 엄청난 재난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태국이니 인도니 인도네시아니 스리랑카니 해변 쪽에도 완전히 쑥대밭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사진 보면은 남아있는 게 없고 완전히 유령의 도시 말 그대로 그렇게 돼 있고 또 사망자가 10만이 넘고 몇십만이 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이게 그들 나라만의 재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놀라운 각국 사람들이 또 많이 죽었습니다. 스웨덴 사람 2,500이 지금 실종되어 있다고 인터넷에 나와 있었고 독일 사람이 1,000명, 노르웨이 사람이 460명, 이탈리아 사람이 뭐 700명 이렇게 뭐 실종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죽은 사람이 10명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실종자가 또 있다 그래요. 뭐 결국 여러 나라가 지금 연관된 엄청난 재난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재난 보면서 안 됐다, 불쌍하다, 우리가 소재 의용은 걷자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그러한 불쌍함을 여러분이 보면서 안 됐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현재의 상황들, 형편에 대해서 감사하고, 야, 나는 이걸로 만족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만도 나는 감지덕지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나가냐, 그 말입니다. 사실 이 지구상은 안전한 곳이라고 하는 없습니다. 사건과 사고, 수많은 재난 속에서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알 수 없는 위험구덩이 속에 사실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도 기적이라 해야 될 정도이고 하나님이 살게 하셨구나 이런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면은 지금의 나의 처인 형편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불평 불만이 없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죠. 재난 당한 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에게 그런 일이 없는 게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라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어진다면은 그 사람들의 그런 모습에 비해서 지금 내 형편은 진짜 이것은 사치스러운 모든 걸 풍족히 누리는 그런 형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어떻게 나의 형편에 불평과 불만하겠습니까? 이걸 깨닫는 그게 우리에게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린 많은 경우에 안 됐다 불쌍하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이익과 내 형편을 따라서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불쌍하다 하면서 그 사람의 아픔을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도 항상 내 유익이 먼저가 돼버리는 것. 내가 먼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 아픔을 당한다. 이것보다는 지금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뭐냐는 것 찾으며 살고 있는 것. 내 것을 아끼기 위해서 남의 소중한 걸 빼앗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 몸 아끼고 내 고생하기 싫어서 타인을 수고하게 만들어버리고 고생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타인의 고생은 괜찮고 내 고생은 싫은 것. 그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야 고생했다 이런 말 한마디로 모든 걸 끝내버리는 것. 그러니 우리가 다윗과 다를 바가 뭐냐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스스로를 아픔과 고통으로 밀어넣으신 분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로 잘못되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깨끗한 척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딱 서고 보니까 내 속엔 씻을 수 없는 악한 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함이 얼마나 깊은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신자는요, 나 기도 안 했습니다. 나 주일 못 지켰습니다. 이런 식의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죄길 놈 아닙니까? 내가 깨끗한 사람인 줄 아는데 내가 바로 더러운 자가 아닙니까? 이런 회개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신자람 타인을 어떻게 대하겠는가?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단의 말을 들으면서 자기 악함을 보지 못한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의 약간을 보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정당한데 다른 사람이 정당하지 못한 그런 모습만 내 눈 자꾸 들어오는 그런 우리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로 깊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주님께로는 깨끗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약함을 발견한 자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깊이 발견할수록 깊이 들어가지는 것. 그게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 피가 왜 나에게 생명이냐, 이걸 보게 된 자, 그들이 주님께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희망찬 새해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세상이 잘 되길 기대하면서 희망찬 세계다, 이렇게들 말을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희망찬 세계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고 나만 존재한다면 우리는 절망의 또 세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예수님에게 더 깊이 빠져드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깨끗하다고 할 수 없는 나의 실체를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서 내 희망은 오직 예수님 그분 한 분뿐이라는 것, 이걸 다시금 새롭게 깨닫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좋아하시고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희망을 두는 그런 희망찬 새해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떠한 죄를 중요하게 보시는가를 깨닫고 나니 내가 바로 엉터리고 내가 악한 자였음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타인의 아픔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내 유익만 쫓아 살았던 내 모습을 깊이 깨닫고 나니 아버지, 내가 큰소리 칠 자격도 없고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사람도 못 된다는 걸 다시금 생각합니다. 이러한 나이기 때문에 내 희망은 주님밖에 없음을 새롭게 발견하게 하시옵시고, 이제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할 때 오직 주님도 주님만이 나에게 희망이 되신다는 것, 항상 이 믿음 속에서 우리 온 성도들 주님 안에 주님 때문에 희망을 갖고 희망찬 그런 새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